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시는 조명하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오셔서 한 사람도 지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빛을 밝히사 주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진정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인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는 부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모의 손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태어난 자녀가 남자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자녀가 여자인 경우에 그 여자아이는 부모의 손에서만이 아니라 오라버니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게 됩니다. 저에게도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어릴 때 저의 형님이 제 여동생을 자주 안아주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아마 나사로도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르다를 번갈아서 업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가족의 정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진술할 때 부모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마르야와 마르다의 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나사로가 조실 부모했다라고 하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손에 의해서 자라났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빠가 죽어도 죽음이 슬픔이 큰데 특별히 어릴 때부터 오빠 부모 노릇을 해준 이 오빠가 병들어 죽었으니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슬픔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빠가 죽게 된 이 나사로 가정의 위기는 유다 배단에 있었던 단지 한 가정의 위기가 아닌 온 인류의 위기요, 곧 우리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젊고 건강할 때는 가정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으로도 비길 수 없을 정도지요. 그러나 이렇게 가족들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도 가족 구성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파서 병들어 눕거나 심지어 수술하거나 아니 수술 전에 검사만 진행을 해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엄습하게 됩니다. 나사로 가정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나사로를 비롯한 두 온누이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빠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세가 위중해지면서 그 가정의 웃음기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불안과 염려, 근심과 초조와 같은 정서가 집안의 분위기를 매우 어둡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과 평소 가까이 했던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께서 오시기만 하면 오라버니 나사로는 병석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고, 그래서 나사로의 병세가 점점 위중해져서 나사로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게 되자 인편으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나사로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이 소식을 들은 즉시로 베다니로 달려갔어야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도리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님은 이틀 동안 더 지체하시고 그 어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로와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부었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사랑 주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 베다니로 한 걸음에 달려오실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님은 오지 않았고 결국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세가 점점 위중해지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예수께서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 베다니로 오신 때는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낸 지 이미 나흘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예 오시지 않은 것보다야 훨씬 더 나은 것이지만 때늦은 이 주님의 방문은 두 자매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움만을 더 가중시켰을 뿐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는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은 다 못하지만 말로 다 형언할 수는 없겠지만 제때 오지 않으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망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보자마자 서로 입을 맞춘 듯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마르다가 이 말씀으로 다소 위로를 받았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이 두 자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을 당하게 되어지면 울다가 그 다음에 지치게 되어지면 더 이상 흐를 눈물도 없이 눈물샘이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평소 알고 지냈던 특별히 자신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었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의 조문을 받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눈물샘이 다시 눈물을 쏟아내면서 편하게 지냈던 사람을 붙들고 오열하게 되지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보고서 이제는 눈물이 다 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주님은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우리의 어렵고 힘든 처지만을 헤아려 주시기는 할 뿐 실제로 범죄한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의 삶 가운데 겪는 문제를 해결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는 사람이기에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는 어떤 존재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왜 가치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처음부터 죽은 사람을 살리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들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병이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는 죽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병으로 죽긴 하겠지만 그야말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더 분명하게 드리우기 위해서는 배경이 깜깜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틀 동안 더 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이때 오셔야만 됐는데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왜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드러나도록 하여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도 이틀 동안 더 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행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죠. 한 걸음에 달려야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그냥 병든 순간에 달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라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이 반밖에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분이 인간의 최대 적이요 원수인 죽음의 권세를 파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들이댈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선입견이 얼마나 인간의 짧은 송연에서 나온 생각인지 얼마나 불신앙에서 나온 생각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이후로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훈련의 과정으로 이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하여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온 유대인들은 이런 주님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보자 그가 얼마나 사랑하신 자였느냐 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속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살릴 수 없었는가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말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을 헤아려주시기만 할 뿐 실제로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원인, 그 죄 문제를 실제로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그야말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처럼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류 최대 원수요 적인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그 사실을 증시하여 그리고 이 사실을 복음서에 기록해 놓도록 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의 진정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때 오시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베다니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더 분명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십자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몇 사람이 옮길 수 있는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마리아가 향로를 주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누가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은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돌이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여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여야 할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오라버니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친구로서 예수님은 친구니까 친구로서 마지막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무덤 입구에 있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었고 나사로가 걸어 나올 수 있는 길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맞장구를 치긴 했으나 그러나 진정 그가 한 신앙 고백이 실제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앙 말을 하게 된 거지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매장한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죽은 이 사람의 시신을 살려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일은 행할 줄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거의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아멘 믿습니다 라고 연발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자신이 그토록 믿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까지 살릴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은 마르다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오히려 더 크게 보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염려와 근심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 열 가지면 몇 가지나 됩니까? 아이가 늦게 들어온다? 내가 원했던 바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에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죠. 그거 중에 열 가지 중에 몇 개가 실제로 드러났습니까? 한두 개죠. 때로는 열 가지 걱정을 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일은 하나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는 항상 크게 보고 주님의 능력은 제한하는 이 불신앙의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나사로의 시체에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굳이 강조하고자 39절에서 마르다를 가리켜 마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라고 말을 했고 44절에서도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죽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덤에 매장한 지 나흘의 시간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시신의 향로를 발랐겠지만 그러나 그 향유도 썩어 냄새나는 시신의 부패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채널에서 시체 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체 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죽은 시신을 기증받아서 그 시신을 자연 상태로 내팽개쳐요. 그런 다음에 썩어가는 과정, 부패가는 과정들을 연구하는 바로 그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일을 촬영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을 해결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실제로 시신이 며칠 지날 때 어느 정도 부패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시신이 썩어가는 과정을 촬영하는 그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냥 보여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람이 기절하든지 뭐 먹은 음식을 토했든지 그렇게 되겠죠. 또 십수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 가로 유다가 목매어 죽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타나요? 그 시신을 비추는데 그 시신에 셀 수 없는 파리떼가 붙어있는 그 험악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성도 여러분 어디 사람의 시신만 부패하나요? 동물의 시신도 부패해요. 음식물도 놓으시면 파릇파릇 생명의 씨앗을 피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썩고 부패하고 냄새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중국 연합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경기도 이천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500년 된 소나무를 봤습니다. 와송인데 말이죠. 얼마나 소나무가 정말 크고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그런 소나무가 원래 몇 그루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그루는 이제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몇백 년 된 소나무도 나무도 결국 죽게 됩니다. 100년 채 못 사는 인간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썩어 부패하기 때문에 곧바로 가운을 씌워서 어디로 시신을 보관합니까? 냉장실에다가 시신을 보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순간에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처럼 썩어 부패한 시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썩은 시신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능력자가 진물이 계속 나오는 냄새나는 부패한 시신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보다 못해서 주님께서 뭘 하시려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신은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으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목숨이 경각에 달하자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소식을 전해줬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들으시고는 이 죽음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오라고 말씀하기는 했지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문맥적으로 이런 뜻을 말씀했든지 간에 직간접적으로 마르다가 이 말씀을 전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필두로 해서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2장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말했습니다. 표적을 행하여서 뭘 나타내셨는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적,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셨느냐? 자기 증명을 하시기 위함이었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편 23편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이기주의자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죠? 항상 주님은 자기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자기 영광은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곧 우리가 우리 되는, 곧 우리가 우리답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첩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기도에 모든 것이 다 속해 있고 그 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만약에 다른 여타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기여하는 일로서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으며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죠. 믿음은 보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지요. 성경은 믿으면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과 작정,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세밀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정말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의 뜻을 늘 앞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고자 애쓰시고 분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내용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싸워본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러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뜻이어서 내가 참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고 그런 능력도 있긴 했지만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 일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라는 그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왜 간증이 없습니까? 받은 말씀이 적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처럼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셨기 때문일까요?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토록 많은 간증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간증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런 구체적인 체험이 없지요? 왜 우리에게는 지식적인 믿음만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고백만 있고 그 고백이 삶 가운데 실제로 실현되는 일들은 왜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IMAX 영화를 보실 때 특수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IMAX 영화를 볼 때 특수 안경을 쓰지 않고 그냥 보시면 그냥 밋밋한 그림만 보시게 되죠. 그러나 특수 안경을 쓰고 보시면 입체적으로 그 현실을 보게 되죠.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단순한 하나의 현상만 나타나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단순한 이적 표정만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더 분명하고 드라마틱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덤 앞에서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내내 한순간도 성부와의 교통과 교제의 끈을 끊으신 적이 없지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했고 새벽 일찍 미명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의식과 생각 속에는 항상 하나님 그분이 계셨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필요를 알 때조차도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뜻을 의식했고 바로 그런 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살아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간구는 이런 주님의 기도는 응답 될지 되지 않을지 모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분은 지금 기도하시고 성부는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간구하기만 하면 일시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 뜻이 거부되고 물리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성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 성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시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간구하신 다음 곧이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사실은 기도라기보다 찬양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때를 쓰고 그 다음에 주님과 줄다리게 하는 시간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낸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감사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방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수준 낮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선하고 적절하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놓고 그 조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간구하기보다 내가 연약하니 우리 주님처럼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성자께서 성부께 굳이 기도하신 것은 자신이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분의 행보든지 그분의 기도의 생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 굳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위선과 외식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럼 왜 주님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간구했습니까? 4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간구한 다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간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자는 성부와 관계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성자는 성부에 기대어 있고 성부의 대리자요 성부의 뜻을 펼치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그들 가운데 계시하기 위해서 둘러선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성자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성부의 뜻이요 성부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하여 성부 하나님을 믿지만 성자는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자 예수님도 곧 너희들이 믿는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둘러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급한 전가를 받고서도 이틀을 더 유하셨던 이유, 특별히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동시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의식하시고 부들부들 떠시면서 분노하셨던 것은 주님은 단지 병이나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어 냄새나는 썩은 시신을 불어넣어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함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함께 있어준 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했던 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한 최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를 믿죠. 유비쿼터스, 어디서나 편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부재 의식에 시달릴 때가 있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가? 과연 세월호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손도 쓸 수 없었던가?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임재 그림자를 거두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 하여금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오묘한 섭리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헤아리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었고 사도바울은 이런 사실을 경험했기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다 썩고 부패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유일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하시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 앞으로 나아가신 것은 단순히 무덤이라고 하는 물리적 장소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 인간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왜 나아가시는가? 죽음과 대결하여 죽음의 권세를 꺾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앞으로 나아갑니까? 사람들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죽음의 종노릇 하는데 그래서 너 죽는다 그러면 꼼짝달싹 못하는데 물론 우리 중에 그래 나를 죽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이죠. 바로 이런 인생들을 풀어놓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덤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사로는 얼굴이 수건으로 쌓여져 있었죠. 그 다음에 배로 몸이 동인 채로 있었습니다. 이런 나사로를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만약에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명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오느라 라고 말했더라면 공동묘지에 있었던 모든 시신이 다 일어날 뻔했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증가하는 재미있는 조크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는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걸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두 발을 배로 다 동였더라면 아마 강시처럼 깡총깡총 이렇게 뛰어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이 콩콩 타듯이. 어쨌든 이런 광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그 말씀의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내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이별하는 것인데 주께서 헤어진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오. 방금 죽었던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오늘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고 말해서 계속 나사로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오고 난 다음에 행보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한 말 하나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을 언급할 때조차 44절 45절 두 절에 걸쳐서만 단순하게 언급할 뿐 그 장면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였습니까? 뭘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로서 일곱 가지 표적을 마무리 짓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리신 일들, 또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신 일들,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일들,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모든 표적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그러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제가 익히 말씀드렸죠. 표적은 가르치는 방향 지시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표적 그 자체에 머무르면 위대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돼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다면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야 말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획기적인 경험을 하긴 했지만 나사로가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았더라면 그 나사로의 부활 경험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표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표적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지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록을 해 놓는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 부족할 정도의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굳이 이 표적만을 간추려 요한복음에 적어 놓은 그 이유를 설명했지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지식과 확신이 있어 우리의 실존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은 있으며 생명이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진리는 남아 있다는 이런 경과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표적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만 표적이 정말 가리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4월 16일이 어떤 날입니까?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이 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희생당한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5명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다 예상하시죠? 어떻게 되었겠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공기 사고가 나서 공중 폭발을 하면 거의 유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시신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분해되고 사라진 사람들, 심지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먼지로 변해버린 이들까지 주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맨날 고백해도 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는 친구들, 지체들, 사는 가족들을 만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016년 9월 12일은 우리가 사랑했던 박미숙 성도님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신 날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수시간 동안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저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줬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숨진 박미수 성도님의 시신을 훑어보면서 죽음이 뭔가, 참 인간이 산다는 게 뭔가 정말 깊이 회의도 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말도 간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교우들도 여러분들이 저의 얼굴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맡아야 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저런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어렵죠.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해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한들 삶에 뭐 탄탄대로가 열려 있습니까? 대학 나오면 취직 걱정한다고 몇 년 보내고 스펙 쌓고 또 이 직장이 나에게 안 보금자리를 가져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 지나 보십시오. 여기도 아니다라고 여기고 또다시 직장을 옮겨야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무엇이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에게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자도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응성이나 받아주시고 원하는 것 다 그냥 내던져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편할 것 같습니까? 사람답게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 안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가졌던 원망과 불평, 좌절과 한숨, 슬픔과 비통함, 이 정서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이 믿음으로 분투해서 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날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길고 오래되어 도무지 내 삶과 형편은 변해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자단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 불신 아내, 불신 자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기도할 소망도 갖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나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영적으로 썩어 부패한 인생이라 참으로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께서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회생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신자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참된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